지금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끝내지만 1절서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그러면 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지금 저희가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의 구원 전의 모습과 우리의 또 구원 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절에서 우리가 구원 전의 모습, 즉 한마디로 죽었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모습을 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다. 그쵸? 그래서 이 죽은 삶의 모습을 세상 풍속 쫓고 그 다음에 사탄을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 죽은 모습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4절에서 이제 영어로 하면 But God.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인간은 죽었어요. 죄에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죄밖에는 못 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어떠한 찬스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제 인간은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죽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그 뭐야 하도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그냥 의례에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손해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영어로 하면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읽어요. 지금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습 쫓고 저 사탄 따라다니고 그리고 뭐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걸 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4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어떤 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내려 여러분에게 영원히 심판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더 흐름이 내추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4절에 오면은 사실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읽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읽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제 4절, 5절, 6절을 읽으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어느 정도의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이렇게 쉽게 흘러갈 수 있냔 말입니다. 정말 1절에서 3절이 참이면 우리는 4절, 5절, 6절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구원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였던지, 무엇을 했던지, 무엇을 안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기에 이제 그 살리신 것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없으면 여러분은 1절에서 3절 그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니 노력하면 할수록 더 고약한 죄인만 되는 거죠. 왜? 죄인 중에서도 교만한 죄인으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4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영어로 보면 그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을 그 큰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1절에서 3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을 때 사랑했으면 그래도 또 말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랑했었으면 그럼 또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1절에서 3절의 상태에 있는데 사랑하신다면 이건 지금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거기서 한 두 절 더 내려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원수도 사랑하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이 뜻이죠. 왜? 바로 원수를 사랑하신, 즉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어디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는데 지금 우리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며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아니, 자기가 좋은 사람을, 그죠? 이렇게, 즉, 세상에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무엇을 이루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다시 살렸는데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야만 했던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죠. 그냥 저절로 다시 살려진 게 아니죠. 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고약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죽으셨어. 얼마나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이 전 우주를, 그저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죄가 어느 정도로 정말 고약한 죄냐. 그런 하나님도 그저 말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 내가 이때까지 너무 한심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예요.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리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즉 우리의 다시 살림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이 관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게 없이는 우리가 다시 사는 거는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 함께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여러분의 이 다시 사는 이 삶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부터는 이제 여러분을 또 여러분 삶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고 예수님 없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1장 20절에 생각나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20절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이제 그 삶을 즉 예수님의 그 삶을 이제 사는 사람들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제 그 삶이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표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크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광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삶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이 그 이 세상에 사시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도 기쁘게, 즐겁게 그 천국 현실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셨잖아요. 즉 패턴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 천국에서 영광. 그러나 그 천국 영광이 이 세상의 고난의 삶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은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패턴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과 핍박과 그러나 이제 천국 영광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의 삶 속에서도 그 천국 영광이 그 천국 현실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특히 말씀대로 살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삶이 쉽다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삶을 살아보질 못했어요. 뭐가 쉬워요, 쉽기는. 지 마음대로 사니까 쉽죠. 기독교의 삶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써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천국 가시는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기대를 하실 때 이 성경대로 기대를 하세요. 성경대로 기대를 하세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그 영원한 현실, 그걸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사시는 것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사실 해결이 벌써 된 것을 보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 해결이 벌써 되어진 모습이 안 보이면 사는 게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못 보는 게 괴롭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목사로서 참 여러분들의 삶에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바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천국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주 세상식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구약 빼놓고.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지금 어떤 삶을 기대하고 사세요?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 거라고 기대를 하시냐고요? 그 기대가 성경하고 안 맞으면 이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정말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 증거 무슨 슈퍼마켓 앞에 가갖고 무슨 책자 주는 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증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들 즉 요한계시록의 증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증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은 순교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순교자예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사람들이 그런 것이 나의 현실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으려고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고난을 오히려 더 반갑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고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고난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고난을 안 받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 로마군한테 그냥 억눌려서 사는 게 지겨워 죽겠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와갖고 그 세상에서 한번 좀 힘 좀 내고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와갖고 무슨 또 고난과 죽음을 얘기해 무슨 메시아가 이래요. 안 됩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기독교 아닌 사람한테 100명이면 100명 가서 물어보세요. 고난을 좋아하라. 미쳤어요, 고난을 받게. 아니, 고난받으러 구원받아요? 지금 정신이 나왔습니까? 예, 우리가 미쳤어도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쳤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미쳤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천국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에 그것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천국 현실이 보이는데 그 천국 현실이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 있어서 그 천국 현실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삶도 우리한테는 귀한 삶이에요. 믿지 않으면 시간 낭비죠. 아니, 하루 더 사는 게 죄 짓고 하루 더 죄 짓는 삶이죠. 정말 쓸데없는 삶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루의 삶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하다는 것도 세상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진리가 어떤 현실이 지금 내 오늘 하루 사는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았죠,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였어요? 무엇이? 이게 진리가 아니면 그럼 뭐였어요? 뭐가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뭐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나 그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건 너무나 뚜렷한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중고등부를 저는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옛날 오래전에. 그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아,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요거 해도 돼요? 절대 대답 안 해줍니다. 왜? 니 몰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지금 자기가 짓고 있는 거를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몰라서 죄 진 거 있으면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짓는 게 죄라는 거를 몰라서 죄 진 거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근데 그래요. 이거 해도 돼요? 특히 무슨 뭐, 데이트니 뭐 하면 뭐, 처음에 뭐 나가서 뭐 뽀뽀해도 돼요? 그럼 너 몰라? 근데 그게 어른들한테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 버릇이. 왜 몰라? 다 알면서 괜히.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요. 우리 그때 한 교인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웃었어요. 깊이 생각하는데 뭘 깊이 생각하느냐? 얼마까지 내가 뒤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까지 한번 해보려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깊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못하는데. 근데 깊이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저도 그래요. 깊이 생각 어떻게 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아주 고약해요 마음들이. 처음부터 압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린 그렇지가 못하죠. 끝까지 끌고 가야죠. 그러면서 뭐 이상한 말까지 나오죠. 하, 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 이거 듣기 싫은 중 말씀 중에 하나예요. 기도 좀 더 해보겠다. 물론 정말로 기도를 더 해보는 필요성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밖에서 듣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한테는 뚜렷한데 기도 좀 더 해보겠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참 이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쉽게 된다는, 즉 쉽다는 말은 이게 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쉽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그 구원의 참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여야만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된단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믿으세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에요. 뭐 물어보시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대답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럴 땐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나의 삶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모든 것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그 원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대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것에서부터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 일으키신 현실, 그 천국에 앉히신 현실이 너무너무 뚜렷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뚜렷해서 그 현실 중심으로 모든 게 생각이 돼야 되고 그 현실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무슨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정말 영광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다시 산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았다는 말은 하늘에 앉히는 즉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즉 천국의 삶, 즉 여러분의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계세요? 바로 그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삶이 이제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은 더 이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너무나 많이 읽어드린 구절들이죠. 다 이런 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이 구약의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13절부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왔죠. 그들한테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즉 구약 수준에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미국 땅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 고향 한국에 가서 묻어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안 했어요. 구약 수준에서도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찾았으면 돌아가면 되죠. 한국이 그리우면 한국 가면 되죠. 너무나 너무나 한국이 그리워. 그럼 가야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이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본향은 그 고향은 한국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아니면 미국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묻히는 게 기독교적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다 썩어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향을 찾는데 천국을 찾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본향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기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셔도 지금 나그네예요. 밖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집에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편안하지 마세요. 얘 여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거기 가야 이제 야 이제 집에 왔구나 이겁니다. 나그네 외국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그네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 세상 어디를 가시면 나그네가 아닙니까? 우리 집이 어딘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천국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현실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걸 바라보며 성경을 통해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나그네라 하는 그런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거기다 엄청난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집을 짓고 정착을 하여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본향을 즉 천국을 찾아 그 약속의 땅에도 장막을 치고 즉 텐트를 치고 요즘같이 말하면 캠핑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구약의 수준도 이럽니다. 신약의 수준은 더 해야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더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잘 정착하게 그대로 놔두시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 여기가 내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다. 이 세상 지겹다. 왜 집에 가기 전까지 밖에 삶은 고난, 고대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머리 둘 데도 없이 그 고난의 삶을 사셨잖아요. 나그네 같이 사셨어요. 왜? 그분은 오직 그 한 집밖에는 안 보이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집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의 현실을. 그 집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 집을 사랑하도록 그 집에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 집을 인하여 우리로 즐거워하도록 지금 성경이 자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의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그 현실을 좀 보고 이 세상 좀 버리라고 이 세상 좀 아무것도 아니게 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이 교인들은 그 천국이 싫고 이 세상이 더 좋으니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천국은 시시하게 생각되고 이 세상이 중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벌써 그곳의 시민이에요. 그곳의 사람이 됐어요. 즉 그곳에 잘 맞는 사람이 됐고 이 세상에는 뭔가 안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옷 안, 뭐 우리 와이프 얘기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에? 이 옷이 작아져갖고 안 맞아. 불편하단 말이에요. 꽉 끼고 안 맞아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안 맞아요, 저희한테. 불편합니다. 당연하죠. 걔 어떨 때 여러분 와서 그냥 저한테 그냥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뭐, 어우, 이 세상이 너무 안 맞아요, 목사님. 너무 안 맞아요. 속으로 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너무 안 맞아요 하면서 이 세상 거 잘 맞는 걸 찾는 거는 그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안 맞아서 이 세상을 버리고 저 천국을 찾아야죠. 이제 구약식으로 보지 마세요. 구약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 이 세상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왜? 상징적인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나와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게끔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를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삶을 기대하느냐 그러지만 저도 나름대로 나의 삶을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천국만 바라보고 가자. 많이 안 따라올 거 기대합니다. 뭐 많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이라도 같이 가자면, 이제 우리 저 산상수훈의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간다. 지금 기다려져요. 근데 아직도 뭐 몇 달이 지나야 거기 가겠는데, 좁은 문, 좁은 길. 예, 좁은 문에 좁은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겠습니까? 넓은 문에 넓은 길이라면 많은 사람이 가겠죠. 좁은 문에 좁은 길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기대 안 합니다. 몰라요. 제 믿음이 작은지 몰라도. 그러나 한 명이라도 같이 가자면 가는 거죠. 같이. 아니, 여러분 다 안 간다 그래도 혼자라도 가야죠. 여러분은 이 목사가 안 간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도 가야죠.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죠. 성경에 자꾸 보여져요. 왜 이렇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내가 다시 올 때 뭐 참 믿음을 어디서 찾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몇 명 없단 말입니다. 노아 시절에 8명밖에 없었어요. 8명. 8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도 8명보다 많아요, 지금. 노아 시절에 전 세상이 망하고 8명이 구원받는 그 노아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8명입니다. 우린 지금 8명보다 많잖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8명이 아니면 어때요? 나그네같이 지금 그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건방진지는 몰라도 무슨 누가 없고 누가 안 와서 누가 안 하고 뭐 이렇다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 안 쫓아오면 혼자라도 가는 길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갑니다. 제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진리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요? 제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걱정들이 많은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적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딴 사람 보내주고 그 사람이 아니면 또 아니 다 안 보내줘도 혼자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저희의 초점은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돼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나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로 안 갑니까? 벌써 내가 가 있는데. 내가 벌써 가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가요? 물론 죄도 많이 짓겠죠. 예, 물론 저도 그런 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거, 더럽고 촉한 짓들 하는 거 이런 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현실에서 제 초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 아닙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글로. 그렇죠. 우리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돼 있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교회 뭐 성경 공부 나와주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이 생각이 돼. 오,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가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어떻게 안 나와요?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예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진짜. 성경에 기독교인이 어떤 분들로 나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글로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이 가라고 모아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죽음 뒤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뒤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자고 이제 안간힘을 쓸 텐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앉아있는 나의 현실을 보는 삶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오늘의 삶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계속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딴 데 가서 있네.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먼저 죽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으면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뭐예요? 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구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 구원의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벌써 이루어져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지금 그런 삶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아니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장차 올 것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읽었는데 5장 10절을 읽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잘 들으세요.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뭐 살아도 뭐 자도 깨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함께 사는 그 현실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종교적으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일 열심 내는 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열심 내고 뭐, 지금 그런 거가 아니라 지금 과거형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5절, 6절을 보세요. 과거형으로. 즉 벌써 이루어져 있어요. 벌써 이루어진 걸 뭐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이루고 뭐 여러분이 뭘 해서 이루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은 벌써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벌써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해주신 거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거지. 초점이 지금 여러분이 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다 끝났어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그래서 더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을 때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짐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벌써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계실 때 벌써 우리가 우편에 앉는 것은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이 진리라면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진리는 여러분의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여러분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왜? 이게 기독교인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리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정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산 삶아,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한 그 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진리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주장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늘에 앉힌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보통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에 그 은혜를 보이시겠어요? 요즘 흔히 교회에서들 그러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증거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내가 세상에서 뭘 이루어서, 내가 세상에서 뭐 인정을 받아서, 그죠? 그래서 나가서 그럽니다. 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세상에서는 밥통으로 여겨져도 지극히 풍성한 은혜. 도저히 세상에서 너는 왜 기쁘냐?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남편한테 버림받고, 부인한테 버림받고, 자식들이 버리고 가고, 자식들이 버림을 받고, 무슨 세상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들 잘못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증거하는 이 방법, 세상에서 인정 안 해주죠. 왜? 거기는 증거를 보이라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줬냐? 그럼 좀 보여라. 보일 게 있나요? 근데 우리는 보죠. 한국, 천국. 천국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 현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되면, 얼마나 더 엄청나면 하나님 보좌에 앉은 나의 그 천국 현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드러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이루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엄청난 은혜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엄청난 거 이뤄서 한번 짠 해보세요. 저는 그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나의 엄청난 그 영광을 보일 테니까. 어느 게 더 빛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날. 여러분 한번 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보이나.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한테만은 벌써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함을 너무나 모르고 무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보여주시고 앞으로 완전히 드러내실 것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하찮은 영광에만 초점이 가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천국 영광을 더 환하게 비춰주셔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저의 삶들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삶, 기뻐하고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저희 교회를 통해 예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